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미국의 소리 한국어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그리고 밤 8시부터 자정까지 두 차례 방송됩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프랑스 당국이 지난주 벌어진 최악의 연쇄 테러 사건 뒤 주요 시설에 만 명의 병력을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장 이브 르 드리앙 프랑스 국방장관은 12일 기자회견에서 13일까지 병력을 모두 배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베르나르 카즈네브 내무장관은 이와 관련해 병력 가운데 절반이 프랑스에 있는 717개의 유대인 학교에 배치돼 경비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이 오는 15일과 16일 프랑스를 방문해 극단주의 폭력 사태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케리 장관은 미국 연방수사국 FBI 등 정보 당국이 프랑스 당국과 협력하고 있다며 오바마 대통령은 테러 사건 직후 줄곧 프랑스 당국자들과 긴밀히 대응 방안을 공조해 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11일 파리에서 열린 국제 극단주의 규탄 대회엔 세계 40여 개 나라 정상과 대표들이 참석했습니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이란 핵협상 진행 상황을 평가하기 위해서 오는 14일 제네바에서 무함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을 만납니다. 케리 장관은 12일 이번 회동을 계기로 이란 핵협상이 속도를 내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란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 그리고 독일은 지난 1년 동안 이란 핵 문제를 놓고 협상을 벌여왔습니다. 당사국들은 이란의 핵개발 포기 대가로 이란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는 포괄적 합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당사국 실무자 협상이 오는 15일 재개됩니다. 이란과 서방국들은 오는 7월 1일까지 최종 협상 시한을 재연장한 상황입니다. 인도네시아 해군 잠수요원들이 추락한 에어에시아 여객기의 비행 기록 장치, 즉 블랙박스를 인양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인도네시아 관리들은 인양된 비행 기록 장치가 곧 수도인 자카르타로 이송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관련 정보를 모두 분석하는 데 최대 2주가량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잠수요원들은 조종석 음성 녹음 장치도 함께 발견했지만 바닷속 무거운 잔해 더미에 깔려 있어 즉각적인 회수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 수색당국의 한 관리는 일단 비행기록 장치의 초기 분석 내용을 토대로 사고기가 기압의 변화로 인해 바다에 부딪힐 당시 동체 일부분이 폭발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분석 작업이 모두 마무리될 때까지 성급한 추정은 금물이라며 신중한 자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사고기엔 모두 162명이 탑승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지금껏 수습된 희생자 시신은 48구에 머물고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의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쿠바 정부가 12일 현재 53명의 정치범들을 석방해 미국과의 국교 정상화를 위한 약속을 이행하고 있다고 미 정부가 밝혔습니다. 미 행정부 고위 관리는 쿠바 정부가 약속을 지킨 건 매우 긍정적인 진전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미국은 인권단체의 자문을 받아 쿠바 당국과 수감자 명단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쿠바의 반체제 단체들은 지난주 쿠바 정부가 미국과의 관계 개선 합의의 일환으로 35명의 정치범들을 석방했다고 밝혔었습니다. 미국 남부 플로리다주의 본부를 둔 비영리기구 쿠바인권재단은 당시 석방된 정치범들의 명단을 함께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앞서 미국과 쿠바 정부는 지난해 동시에 국교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 착수한 상태라고 발표했습니다. 국제경찰 인터폴이 우크라이나의 빅토르 야누코비치 전 대통령을 국제수배자 명단에 올렸습니다. 인터폴은 12일 야누코비치 전 대통령이 권력 남용과 공금 횡령 등의 혐의로 우크라이나 당국에 수배돼 있다며 관련해 적색 경보를 발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인터폴은 야누코비치 정부 당시 일부 전직 관료도 국제수배자 명단에 추가시켰습니다. 야누코비치 전 대통령은 지난해 2월 대규모 반정부 시위 과정에서 축출된 뒤 러시아로 피신한 바 있습니다. 미국의 민간 우주업체 스페이스X사의 무인 우주화물선 드래곤호가 12일 국제우주정거장에 도착했습니다. 스페이스X 측은 국제우주정거장이 로봇파를 이용해 드래곤호를 지구 궤도에서 붙잡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0일 미 플로리다주 케네프 카버네럴 우주센터에서 발사된 드래곤호엔 2.3톤 분량의 식료품과 실험도구, 기타 보급품들이 담겨 있습니다. 세계 뉴스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광장의 장량입니다. 2015년 1월 13일 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이 시각 한반도 소식의 주요 내용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북한이 한국 측의 당국 간 대화 제의와 설 연휴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번 설을 전후로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북한이 열린 마음으로 응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미 의회에서 13일 북한 해킹에 대한 청문회가 열립니다. 미국은 미한 연합훈련 중단을 조건으로 핵실험을 중단하겠다는 북한의 제의를 거부했습니다. 북한이 신형 잠수함에 미사일 수직 발사관 장착을 시도하는 징후가 포착됐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12일 북한이 한국 측의 당국 간 대화 제의를 받아들이고 설 연휴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남북 정상회담 전제 조건은 없지만 진정성과 비핵화 진전 등 여건 성숙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한국 정부가 5.24 대북 제재 조치를 먼저 해제해야 대화에 응하겠다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 전제 조건을 말할 게 아니라 일단 만나서 얘기해야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내외신 초청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국 측이 내놓은 당국 간 대화 제의에 북한도 적극적으로 응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북한의 천안함 폭침 도발의 대응으로 이루어진 5.24 제재 조치에 대해 박 대통령은 남북 교류 협력을 중단시키기 위해 생긴 게 아니라 북한 도발에 보상을 하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으려는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이산가족 문제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문제라며 북한이 열린 마음으로 이들이 상봉할 수 있게 호응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설을 전후로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북한이 열린 마음으로 응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신년사에서 가능성을 열어놓은 남북 최고위급 회담과 관련해선 평화통일에 도움이 된다면 전제 조건 없이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면 진정성 있는 자세와 비핵화 진전과 같은 여건 성숙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예를 들면 그 비핵화 같은 거, 이거가 전혀 해결이 안 되는데, 이게 전제 조건은 아니지만 이것이 해결이 전혀 안 되는데 평화통일을 얘기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남북 간에든지 또는 다자 어떤 그 협의를 통해서 그 대화로 이 문제도 풀어나가야 된다.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한국 민간단체 대북전단 살포 문제에 대해선 표현의 자유는 국민의 기본권으로 강제로 막을 순 없지만 주민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면 조치를 취하겠다는 정부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기본권 문제와 또 주민들의 어떤 갈등을 좀 최소화하고 또 신변의 어떤 위협을 느끼는 것을 또 없애야 되는 그 두 가지를 잘 조율하면서 관계 기관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몇 차례 좀 자제도 요청하고 뭐 이렇게 해가면서 해왔습니다.
소니 영화사 해킹에 대응한 미국의 대북 제재에 대해선 미국으로서는 적절한 대응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이 그런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원인을 제공한 북한이 지혜롭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그러나 미북 관계가 긴장됐다고 해서 남북 대화가 어떻게 되는 것은 아니라며 한국은 한국대로 원칙을 갖고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현안들을 풀어보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북한과의 대화와 협력의 통로를 만들기 위해 민간 차원의 지원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올해 광복 70주년을 맞아 남북한이 공동으로 기념 행사를 개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네, 계속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의 의미와 또 향후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한 한국의 남북문제 전문가의 견해 들어보겠습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 김진무 박사를 노시찬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김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박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네.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내비친 남북정상회담 네.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이 박 대통령의 네네. 언급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예, 네, 사실 남북관계는 북한이 1인 독재체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김정일 시대도 그렇고 정상회담만이 사실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박 대통령께서 정상회담은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 그러면서 전제조건이 아니라고 했지만 비핵화를 언급하셨거든요.
네.
아니라고 하면서도
네.
그러니까 이 말은 저는 이렇게 해석해봅니다. 사실은 남북관계가 만나서 그냥 정상까지 만났는데 남북관계의 어떤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 정화통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길이 없는 그냥 무조건의 만남은 의미가 없지 않느냐.
네.
그런 의미로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그 여건이 성숙되고 단계적인 네네. 대화가 필요하다. 그렇다고 보면 네. 연내 성사 가능성은 적다고 보는 건가요?
예, 저는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봅니다. 작년에도 북한이 여러 번 뭐 대화에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고 했는데 결국은 자기들이 원하는 남북 관계가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요구를 해왔는데 사실은 어떤 과거 같은 패턴을 반복하지 않아야 되니까
네.
사실은 거기에 응하지 않았던 부분도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당장 획기적인 어떤 변화가 없는 한은 남북 정상회담까지 가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북한에게 예민할 수 있는 문제, 예를 들면 인권 네. 문제 또 그 한미합동 군사훈련 등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는데요. 그 왜 언급을 안 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예, 지금 사실 북한의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남북정상회담까지 언급할 정도로 지금 남북관계 개선에 좀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단 말이죠.
네.
그렇다면 북한의 어떤 남북관계 개선을 좀 끌어들여가지고 남북관계를 좀 풀어갈 필요가 지금 있는 단계가 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북한이 굳이 싫어하는 인권 문제라든가 또 최근에 또 군사훈련 문제까지 거론했는데 이런 문제를 얘기를 하게 되면은 결국 북한, 이 남북관계 대화에서의 어떤 의제를 선정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걸로 북한을 압박하는 모양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문제는 일단 그 신년사에서는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언급하지 않으시면서 북한과 일단 나와서 만나서 얘기하자. 일단 모든 문제는 테이블에 올려놓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네.
근데 이런 열린 마음을 좀 보여주신 게 아니겠느냐. 좀 그렇게 봅니다.
네. 이 대북 전단 문제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신변 안전을 동시에 고려하는 지혜로운 대처가 필요하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이것이 네.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까?
저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봤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국내 여론이 사실은 상당히 갈려 있거든요.
네.
대통령께서 어느 한쪽으로 한쪽에다 이제 북한의 태도가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어느 한쪽에다가 무게를 실어주면은 또 다른 국내적인 어떤 남남 갈등이 야기될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 부분도 고려를 우선 첫 번째 하고 두 번째는 북한이 어떤 태도 변화를 향후에 보이면은 우리 정부에서 대북 전단 문제에 적극 개입할 의사가 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북한에게 메시지를 전달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5.24 제재 조치 해제 여부와 관련해서요. 박 대통령이 네네. 밝힌 입장에는 어떤 변화가 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사실은 그 지금 5.24 조치 문제 우선 작년에 우선 우리가 예를 좀 들어봐야 됩니다.
네.
북한이 작년에 몇 차례 대화를 시도했다가 그리고 그 다시 긴장을 조성하고 그런 것을 반복했거든요.
네.
작년 2월 달에 고위급 회담도 했고 또 10월 달에는 황병서 북한의 최고위층 황병서 일행이던 인천까지 내려왔다 갔고
네.
그러는 과정 속에서 뭐 고위급 회담을 약속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그 당시에 분석을 해보면은 북한이 떠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자기들이 5.24 조치를 하려면은 천안함 문제가 걸려 있단 말이죠.
네.
그러면 북한 입장에서는 천안함 문제 없이 5.24 조치 해제로 들어가는 게 자기들에겐 가장 좋은 거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를 자꾸 떠봤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박 대통령께서는 사실 5.24 조치 해제 문제와 천안함 문제를 분리시킬 수는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요번에 그 박 대통령께서 나와서 얘기하자. 얘기하면서 우리가 모든 것을 풀어가자라는 것은 결국은 조건 없이 북한의 요구에 우리가 호응해 줄 수는 없고 짚고 갈 건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메시지로 북한에게 이 문제는 그 북한 쪽이 다시 정리해라. 아마
네.
이런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겠느냐 봅니다.
네. 만나자고 강조한 것은 타협도 가능하다는 어떤 여지를 좀 보여주는 걸로 시사하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뭐 그 5.24 조치 문제 가지고 이제 국내 전문가들이 많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5.24 조치에 대해서 사과를 받아야 되느냐, 유감 표명해도 되느냐, 아니면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박근혜 정부에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대화를 하면서 풀어가자라고 했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도 좀 태도를 이제 전향적으로 북한도 좀 전향적으로 해서 접점을 찾자.
네.
아마 그런 메시지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대화 통로를 만들기 위해서 민간 차원의 인도적 지원과 경협 확대를 네.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 설을 전후한 이산가족 상봉을 촉구했는데 이러한 네. 의제들이 과연 쉽게 성사가 될지 또 남북 대화의 돌파구가 될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네.
북한이 사실 남북 관계 적극적인 거는 경제 지원을 달라는 거거든요.
네.
경협을 확대하고 우선 예를 들면은 금강산 열어달라는 겁니다. 사실은.
네.
그런데 이제 북한이 그렇게 원하고 있는 거니까 경협을 확대하고 인도적 지원을 확대하면은 북한이 당연히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의제인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천안함 금강산 관광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관광객 피살 문제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걸려 있거든요. 이 문제를
네.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북한의 태도에 따라서 이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다라는 어떤 열린 마음으로 북한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네. 자,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신년사를 했고 이제 또 박 대통령도
네.
신년사를 했고 이제 관심은
네.
북한의 반응은 이제 어떨까? 또 나아가서 2015년에 남북 관계가 과연 어떻게 전개가 될까? 이런 부분일 텐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네.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예, 사실은 이제 신년사를 김정은이가 먼저 했죠.
네.
이제 먼저 정상회담까지 거론하면서 남북관계 개선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공을 던졌단 말이죠.
네.
이제 그 공을 받아서 대통령께서 남북관계를 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필요사항이 있다라는 것을 어떤 뭐 조건이 완전히 달려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태도를 분명하게 표명을 했다고 봅니다. 근데 이런 것을 보면은 일단은 그 오늘 그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은 크게 북한을 자극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열린 마음으로 북한과 대화하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줬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도 일단은 그 대화에 나올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높다. 그렇게 보고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남북관계 전망으로 이어질 때는 아까 말씀드린 식으로 북한은 무조건 자기들이 주도권을 갖고 조건 없이 퍼주라. 사실 이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많이 걸려 있고 우선 당장 걸려 있는 문제가 북한이 최근에 미국을 향해서 메시지를 보낸 거긴 하지만 한미 연합훈련 특히 키리졸브를 대상으로 해서 그 핵실험하고 연계해서 얘기를 했단 말이죠.
네.
그러면은 작년하고 똑같은 패턴이 반복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작년 2월 달에 고위급 회담을 했지만 그 2월 말에 키리졸브 훈련이 시작되자마자 북한이 긴장을 조성하고 뭐 수백 발의 미사일을 쏘고 하여튼 뭐 그렇게 긴장을 조성했지 않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한미연합훈련 문제가 한번 고비가 될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식으로 협상 의제가 쉬운 의제가 지금 없습니다, 사실은.
네.
근데 이런 문제들을 양쪽이 어떤 태도를 갖고 나올지 사실 지금 현재로서는 전망하기가 매우 어렵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 김 박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예, 예. 저.
네, 지금까지 한국 국방연구원 김진무 박사였습니다. 네, 북한의 육자회담 수석 대표인 리용호 외무성 부상이 오는 18일부터 싱가포르에서 이틀 일정으로 전직 미국 정부 관리들과 만나 핵 문제와 북미 관계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과 일본 언론들은 외교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리용호 부상이 18일과 19일 스티븐 보즈워스 전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조셉 디트라니 전 육자회담 차석대표를 만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북한 측에서는 리 부상 외에 육자회담 차석대표인 최선희 외무성 미국국 부국장과 장일훈 유엔 대표부 차석대표가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정부 당국자들과 미국의 전직 관리들은 지난해 5월에도 몽골에서 비공식 접촉을 가진 바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 의회가 새 회기 개원 직후부터 북한의 소니 영화사 해킹 문제를 주요 현안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하원 외교위원회가 13일 오바마 행정부 당국자들을 불러 북한 해킹에 대한 대책을 들을 예정입니다. 조은정 기자입니다.
하원 외교위원회가 13일 북한 위협, 핵, 미사일과 사이버라는 제목의 청문회를 개최합니다. 청문회에는 국무부의 성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재무부의 대니얼 글레이저 테러금융담당 차관보, 국토안보부의 그로고리 투힐 사이버안보담당 부차관보가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이번 청문회는 미 연방수사국 FBI가 소니 영화사 해킹의 주체로 북한을 지목하고 오바마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새로운 대북제재를 가한 뒤 열리는 것입니다. 에드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이번 청문회에서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한 행정부의 대응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청문회에서는 북한의 해킹 문제 외에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도 다뤄질 예정입니다. 로이스 위원장은 미국의 대북정책이 중대한 기로에 놓여 있다며 지난 몇 년간 미국과 동맹국들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우려했는데 이제 이 악랄한 정권은 사이버 공격이라는 새로운 무기를 추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로이스 위원장은 김정은 정권이 미국에 해롭다는 점은 명백하며 지난달에 드러났듯이 북한은 위협을 행동으로 옮긴다고 말했습니다. 로이스 위원장은 또 114대 의회 회기 중 대북 제재 이행 법안을 다시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 회기에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은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로버트 메넨데즈 상원의원도 비슷한 내용의 대북제재 이행 법안을 상원에 다시 제출할 예정입니다. 한편 상원과 하원의 군사위원회와 정보위원회도 소니 영화사 해킹 사건과 관련해 청문회를 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한 연합훈련을 중지하면 핵실험도 중단하겠다. 최근 북한이 미국에 보낸 메시지 내용입니다. 미국은 이 제의를 사실상 거부했는데요. 한국 군 당국도 말도 안 되는 요구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입니다.
미한 연합 군사훈련을 중단하면 핵실험을 임시로 중단하겠다는 북한 측 요구에 대해 한국 군 당국은 도둑이 도둑질하지 않을 테니 현관문을 열어두라는 것과 같다고 반박했습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12일 브리핑에서 미한연합훈련은 방어적 성격의 연례 훈련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미연합연습은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한반도를,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한 훈련입니다. 연습입니다. 이는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도둑이 잠시 도둑질을 하지 않을 테니까 현관문을 열어달라, 열어둬라 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김 대변인은 북한이 핵실험 잠정 중단과 연합 군사훈련을 연계시키는 건 전혀 맞지 않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의 핵실험은 유엔 안보리 결의로 금지되어 있으며 북한은 이를 준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국 국방연구원 부영욱 박사는 북한의 이 같은 요구에 대해 핵 개발에 대한 명분 쌓기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자신들이 왜 그 핵 개발을 하지 않을 수 없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국제사회에 좀 알리고 싶은 자기 변호용의 그런 것이죠. 근데 사실 이런 것이 모든 나라들이 이 북한 속내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자신들도 알고는 있을 텐데 좀 찔러보기 뭐 이렇게 아주 낮은 수준의 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앞서 북한은 지난 9일 미국이 올해 미한연합훈련을 임시 중지한다면 북한도 핵실험을 중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미국 측에 전달했다고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은 북한의 제안이 암묵적인 위협이라고 비난하며 사실상 북한의 제의를 거부했습니다. 한편 한국 군당국은 13일부터 이틀간 동해상에서 미 해군의 최신의 이지스함 두 척이 참여하는 연합해상훈련이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미 이지스함은 표적 탐지와 추적, 공격까지 가능한 최첨단 탐지 방어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적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SM-3 미사일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한국군 관계자는 이번 훈련에서 영해로 은밀히 침투하는 북한 잠수함을 탐지, 추격, 파괴하는 대잠 훈련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북한이 신형 잠수함에 미사일 수직 발사관 장착을 시도하는 징후가 포착됐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확대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건데요.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잠수함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능력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 국제대학원 한미연구소 산하 38로스가 8일 밝혔습니다. 미국의 북한 군사 전문가인 조셉 범유 대지씨는 북한 전문 인터넷 웹사이트인 38로스 기고문에서 최신 위성사진 분석 결과 북한 신포조선소의 신형 잠수함 전망탑 윗부분에 길이 4.25m, 폭 2.25m인 직사각형 구멍을 낸 모습이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잠수함 전망탑의 구멍 크기를 고려할 때 한 개 내지 두 개의 미사일 수직 발사관을 장착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고 범유 대지씨는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신형 잠수함이 지상공격 미사일 기술의 시험장으로 사용될 수도 있으며 이 실험이 성공하면 미사일 기술이 다른 신형 잠수함들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범유 대지씨는 수직 발사관의 존재가 추가 증거를 통해 확인된다면 한국과 일본, 동아시아 미군 기지에 대한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확대되고 영내 미사일 방어 계획에 지장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사일 발사 능력이 있는 북한 잠수함들은 소재 파악과 추적이 힘들고 북한은 이 잠수함들을 이용해 어느 방향에서든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뿐 아니라 한반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범유 대지씨는 북한의 이 같은 위협이 당장 현재적인 것은 아니라며 미사일 발사가 가능한 잠수함을 개발하려는 북한의 시도에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들 것이며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범유 대지씨는 지난 6개월간의 신포조선소 위성사진을 비교 분석한 결과 북한이 그동안 이 시설을 개선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잠수함 개발과 관련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한국 해군의 수중전력을 총지휘하는 잠수함 사령부가 다음 달 1일 경상남도 진해에 창설됩니다. 현재 한국 해군은 1200톤급 209급 9척과 1800톤급 214급 4척 등 13척의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8년까지 214급 잠수함이 9척으로 늘어나면 잠수함 사령부는 18척의 잠수함을 운용하게 됩니다. 한편 북한은 70여 척의 잠수함과 잠수정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듣고 계신 지금 시각 4시 30분 향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이 지난해 11월 개성공단 노동규정을 일방적으로 개정한 이후 첫 임금 지급일이 됐지만 북한으로부터 임금 인상 요구 등 특이 동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입주기업들은 남북당국 간 협의를 통해 노동규정 개정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입니다.
한국의 통일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12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지난달 북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예정이지만 북한이 바뀐 규정을 적용하려는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으로 개성공단의 13개 임금 관련 조항을 일방적으로 개정하고 한국 측에 통보했습니다. 북한은 개정 조치를 통해 북측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 $50, 매년 5% 이하 인상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또 북측 근로자들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에서 직접이라는 문구도 없앴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예고한 대로 최저임금 인상 움직임이나 사회보험료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과거와 다른 특이 동향은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그러나 지난 2012년에 북한이 개정한 세금 세칙이 시행됐듯이 노동 규정 역시 단계적으로 적용될 것이라며 조속히 당국 간 협의를 거쳐 해결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들의 기본 임금은 현재 월 $70로 초과 근무 수당인 가급금까지 포함하면 평균 $150가량입니다. 이에 따라 임금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업들이 사회보험료로 납부하는 만큼 가급금이 임금에 포함되면 기업들이 부담하는 사회보험료도 배 이상 커지게 됩니다. 한 입주기업 관계자는 입주기업들이 체감하는 실질 임금은 매년 20%씩 올랐다며 이 같은 일방적인 조치는 개성공단에 대한 투자자들의 부정적인 인식을 확산시켜 개성공단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또 다른 입주기업 관계자는 북한으로서는 이번 조치를 통해 외화 수입을 확보하는 한편 남북 당국 간 협의를 앞두고 유리한 위치에서 한국 정부를 압박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남북 당국 간 협의 없는 일방적인 규정 개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등을 통해 북한과 협의한다는 방침입니다. 박수진 통일부 부대변인입니다.
우리 정부의 입장은 노동규정 개정 문제는 당국 간 협의를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확고한 입장이고요. 또 입주 기업들도 당국 간에 이런 협의를 통해 해결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이에 대해 개성공단 임금 규정 개정은 북한의 주권 사항이라며 당국 간 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미국과 북한의 지난해 11월 교역 규모가 전달에 비해 크게 늘었습니다. 상업적 교역은 없었고 거의 전부 민간기구의 인도적 지원이었습니다. 반면 싱가포르와 북한의 교역 규모는 크게 줄었습니다. 김현우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미국과 북한의 교역액이 200만 8천 달러로 집계됐다고 미국 상무부가 밝혔습니다. 지난해 10월 3만 달러의 교역 실적에 비하면 한 달 사이에 70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미국 상무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미국이 북한에서 수입한 실적은 전혀 없고 전액 미국이 북한으로 수출한 것입니다. 통계상으로는 수출로 잡혔지만 전부 인도적 지원을 위한 품목입니다. 민간기구가 구호 또는 자선으로 제공한 지원 품목이 200만 달러에 달한 겁니다. 인도적 지원은 미국의 전체 대북 수출액의 90%를 넘는 게 보통입니다. 지난 1월부터 11월까지 미국의 대북 수출액도 이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전체 수출액 2,395만 달러 가운데 인도적 지원을 위한 품목은 2,362만 달러에 달합니다. 대북 지원 품목 다음으로는 방사선 의료기기가 16만 3천 달러, 수술 의료기기가 3만 달러, 수술용품이 3천 달러를 각각 기록했는데 이 역시 대북 지원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밖에 닭과 오리 등 가금류 수출은 5만 1천 달러, 신발류가 8천 달러, 플라스틱 제품이 6천 달러를 차지하는 데 그쳤습니다. 미국 정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 17185와 18745 그리고 수출 통제 규정에 따라 북한으로 수출하거나 재수출할 경우 원칙적으로 재무부 산업안보국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모든 품목은 건마다 심사를 하지만 사치품과 무기, 핵과 미사일 확산 관련 물품, 생화학 무기와 국가안보상 통제되고 있는 물품은 대북 수출이 전면 금지되고 있습니다. 한편 북한과 싱가포르의 교역은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무역진흥기관인 코트라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북한과 싱가포르의 교역액은 4,700만 달러로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 21% 줄었습니다. 북한의 대외 교역은 중국이 90% 가까이 차지하고 있고 싱가포르는 지난 2013년 5위 교역국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싱가포르에 대한 북한의 수출과 수입 모두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북한은 싱가포르에 111만 달러를 수출해 92%나 줄었고 수입은 4,700만 달러로 20% 줄었습니다. 수출 품목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어류는 80% 가까이 줄었습니다. 북한이 싱가포르에서 가장 많이 수입하고 있는 담배도 2,500만 달러에 그쳐 13%의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VOA 뉴스 김연호입니다.
유엔 세계식량계획 WFP의 지난해 대북 식량 지원이 18년 만에 가장 적은 규모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WFP가 지난달 북한에 지원한 식량 규모는 지난해 최대 규모였습니다. 김현진 기자입니다.
세계식량계획 WFP가 2014년 국제사회로부터 기부받은 자금으로 북한에 지원한 식량은 총 27,204톤입니다. 세계식량계획 아시아사무소의 시케버 대변인은 9일 VOA에 지난 12월 북한 어린이와 임산부 100만 명에게 2,916톤의 영양강화 식품을 분배했다고 말했습니다. 2014년 1월부터 12월까지 세계식량계획이 지원한 식량을 모두 합하면 27,204톤으로 1996년 이후 18년 사이에 가장 적은 규모입니다. 이 같은 수치는 특히 17년 만에 가장 적은 양을 기록했던 지난해 3만 5천 톤보다 무려 28% 감소한 규모입니다. 세계식량계획의 대북 지원은 지난 1995년 5,140톤으로 시작해 1996년 5만 4천여 톤으로 늘었고 1997년에는 43만 2천여 톤으로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이후 2001년에 사상 최대인 93만여 톤을 기록한 뒤 2002년은 37만 3천 톤으로 줄고 2005년까지 30만여 톤 수준에 머물다 2008년 13만 6천 톤, 2010년 5만여 톤으로 크게 줄였습니다. 이어 2011년에는 10만여 톤, 2012년에는 8만 4천여 톤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세계식량계획이 지난달 북한에 분배한 식량 규모는 2014년 중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의 대북 식량 지원은 지난해 1월 2,385톤에서 2월에는 2,213톤, 이어 3월에 1,600톤으로 계속 줄었습니다. 그러다 4월에는 2,405톤으로 늘어났고 5월에도 증가세가 이어졌지만 6월에는 다시 1,468톤으로 크게 줄면서 2014년 중 가장 적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7월 들어 대북 지원은 1,816톤으로 늘어났고 이후 8월 2,075톤, 9월 2,302톤, 10월 2,587톤, 11월 2,850톤 등 6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시케버 대변인은 현재 내년 3월 말까지 북한에 영양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충분한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3월까지 4개월 동안 대북 지원 규모를 임산부와 수유모, 어린이 등 110만여 명으로 유지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내년 3월 이후 지원을 계속해 나가기 위해서는 추가 기부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은 북한의 영유아와 수유모, 임산부들을 지원하려면 내년 6월까지 총 1억 3,750만 달러가 필요하지만 1월 6일 현재 모금액은 목표액의 46%인 6,400만 달러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듣고 계신 지금 시각 4시 39분 막 지났습니다. 저희 방송의 주파수 잠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한반도 시간으로 아침과 저녁 두 차례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아침 방송은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15, 9370, 9800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녁 방송은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와 단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중파는 1188kHz,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고 단파는 5890, 7235km 9시부터 자정까지 3시간 동안 보내드립니다. 또 9시부터 10시까지 9490km, 10시부터 자정까지 9800km로도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희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언제든지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저희 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제보하신 분의 신분은 보호해드리고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합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 누르시고 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 누르시고 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언제든지 전화하셔서 말씀을 남기실 수 있는 무료 전화입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 001-800-500-1234-5번입니다. 또 VOA 음성 사서함 전화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국제전화번호 1번, 워싱턴 DC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으로 전화하시면 되는데요. VOA 워싱턴이라는 짧은 음악이 나오면 77번을 누르시고 말씀을 남기시면 자동으로 녹음됩니다. 제보하시는 분의 연락처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세계 각국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이현철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소식 들어와 있습니까?
네, 프랑스에서 언론사 테러 공격 이후 파리에서는 테러 근절을 위한 정상회의와 대규모 거리 행진이 열렸습니다. 중국과 일본이 영유권 갈등과 관련해서 우발적인 충돌을 막기 위한 협의를 재개했습니다. 또 자바에서 추락한 인도네시아 여객기 통체 인양 작업이 시작이 됐고요. 비행기록을 담은 블랙박스도 수거가 됐습니다. 쿠바가 미국이 석방을 요구한 정치병 50여 명을 전원 석방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프랑스에서 열린 테러 반대 행진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프랑스 파리에서는 지난 7일 풍자 전문 주간지 샤를리 앱도에 대한 테러 공격으로 기자와 경찰 등 12명이 사망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네.
11일 파리에서는 각국 정상과 대표들, 파리 시민 등 150만 명이 참가해서 테러 공격을 규탄하고 화합을 촉구하는 거리 행진을 벌였습니다. 파리에서는 150만 명 이상이 참가한 거리 행진은 사상 최대라고 하는데요. 파리에서뿐 아니라 프랑스의 다른 주요 도시들에서도 거리 행진이 열렸고 프랑스 전국적으로 370만 명이 참가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 파리에서 열린 집회지만 여러 나라 정상이 함께한 것도 눈길을 끄네요.
네, 테러를 근절하기 위한 국제사회 연대와 의지를 과시하기 위해서 40여 개국에서 정상과 대표들이 참석했는데요. 거리 행진 사진을 보면 정상들이 맨 앞줄에서 팔짱을 낀 채로 행진을 이끌고 있습니다. 프랑스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과 데이빗 캐머런 영국 총리,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마테오 렌치 이탈리아 총리 등 유럽 주요국에서 정상들이 왔고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마흐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도 나란히 앞줄에 있었습니다.
네.
압둘라 2세 요르단 국왕과 아흐메트 다부토울루 터키 총리도 행진에 참가했습니다. 각국 대표들은 거리 행진에 앞서서 회의를 갖고 테러 근절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프랑스의 올랑드 대통령 어떤 말 했습니까?
네, 올랑드 대통령은 자국 정부의 초청으로 행진에 참가한 각국 정상과 대표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고요.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국제사회 협력과 단결을 촉구했습니다. 또 파리가 자유와 평화를 위한 세계의 수도가 됐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한편 행진 대열에 참가하지 않은 파리 시민들도 거리에 나와서 정상과 행진 참가자들에게 박수를 보냈습니다.
네. 그런데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번 행진에 참가하지 않았다고요?
네, 오바마 대통령은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의 일부 언론들은 오바마 대통령도 행진에 참가해야 했다며 지적하고 있는데요. 미국은 에릭 홀더 법무장관이 행진에 앞서 열린 테러 대응 회의에만 참석을 했고요. 행진에는 제인 아틀리 주 프랑스 미국 대사가 미국 대표로 참가했습니다.
네.
이날 행진에서는 러시아에서도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참석해서 미국과 대조를 보였는데요. 일본, 미국 언론들은 프랑스가 미국의 가장 오랜 동맹이고 중동에서 테러 근절을 위한 미국의 군사작전에도 참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바마 대통령이나 존 케리 국무장관이 참가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의 불참과 관련해서 미국 정부 당국자는 초청이 급박하게 이루어졌고 안전 등을 고려해서 내린 결정이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또 케리 장관도 인도 방문 일정 때문에 참가하지 못했습니다.
네. 자, 7일 파리 주간지 테러 공격과 관련해서요. 여성 용의자가 이미 시리아로 건너갔다는 소식이 있네요.
네, 메브류투 차부 쇼울루 터키 외무장관이 직접 밝힌 내용입니다. 지난주 파리에서는 7일 주간지 테러와 함께 8일에 거리의 경찰이 괴한의 총격에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7일 주간지를 공격한 테러 용의자 형제는 도주 중 인질극을 벌이다가 경찰에 사살됐고요. 8일 경찰을 공격한 남성도 다른 장소에서 인질극을 벌이다가 사살됐습니다. 프랑스 경찰은 이 남성의 동거녀를 또 다른 용의자로 수배했는데요. 차부 쇼울루 장관은 하야트 부메디언이라는 이 여성이 지난 2일 터키에 입국했고 8일 시리아로 건너간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 여성이 테러 공격에 어떻게 연루됐는지 알려졌습니까?
네, 이 여성은 거리의 경찰을 공격한 아메드 쿨리발리와 지난 2009년 이후 동거해온 걸로 알려졌는데요. 이슬람식 결혼을 치르고 극단주의에 물들었다고 합니다.
네.
또 파리 풍자 주간지를 공격한 테러 용의자인 셰리프 쿠아치의 부인과도 수백 차례 통화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두 사건의 연결고리가 된 걸로 파악이 됐는데요. 하지만 현재 시리아로 도주한 겁니다.
네.
특히 터키 정부는 터키 국가정보국 요원들이 보메디언이 자국에 입국한 이후 미행을 했었지만 프랑스에 추가 정보 제공이 없어 중단했다고 밝혔는데요. 위험인물 관리에 허점이 있음을 드러낸 겁니다.
네. 이 프랑스 정부가 그런데 추가 테러 발생을 막기 위해서 군병력을 투입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있네요.
네, 프랑스 정부는 지난주 파리에서의 연쇄 테러 공격 이후에도 추가 테러 가능성이 있다면서 치안 강화를 위해서 만여 명의 군병력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경찰과 공조해서 관공서와 학교 등 테러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주요 시설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네.
군병력 투입은 당장 13일부터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한편 영국 등 유럽 주변국들도 테러 공격에 대응해서 치안 태세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영국 정보당국은 알카에다나 이슬람 순위파 무장세력 ISIL 등 주요 테러단체들이 서방 국가들에 대해서 대규모 인명피해를 낼 수 있는 새로운 테러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경고한 바 있습니다.
지구촌 오늘 듣고 계십니다. 이번엔 아시아 소식인데요. 중국과 일본이 영유권 갈등과 관련해서 우발적인 충돌을 막기 위한 협의를 재개했다고요?
네, 12일 도쿄의 자유대 시설에서 양국의 방위당국 과장급 관계자 협의가 재개됐습니다. 2년 7개월 만에 재개된 협의인데요. 양측은 지난 2012년 9월 일본의 센카쿠 열도 국유화 이후에 협의를 중단했다가 지난해 11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정상회의에서 협의 재개에 합의하면서 이번에 회담이 열렸습니다.
네.
양국은 영유권 갈등 도서인 센카쿠 열도 주변 해상과 상공에서 우발적인 충돌을 막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가 있었습니까?
두 나라 정부가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았는데요. 이번 협의에서는 기존에 합의한 내용을 이행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걸로 예상이 됐었는데 당국 간 회의 정례화와 직접 통신 시설인 한라인 설치, 양국 함정과 항공기 등의 직접 통신을 설치하는 방법 등입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두 나라 국방 당국자 간 협의가 재개된 상황에서 중국 국방부가 일본 방위상의 발언을 강하게 비난했다고요?
네. 나카타니 겐 방위상의 최근 신년사 내용을 크게 문제 삼고 있는 건데요.
네.
나카타니 방위상은 직원들에게 보낸 신년사에서 중국군이 일본 영해를 침범하고 있다고 주장했고요. 지난해 중국군의 방공 식별구역 설정과 중국 군용기와 일본 군용기가 위험할 정도로 근접 비행했던 사건 등을 언급하면서 중국군을 비난했었습니다.
네, 중국군은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중국 국방부는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에서 나카타니 방위상이 근거 없는 주장으로 중국의 위협을 조장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방공식별구역 설정은 주권 국가가 가진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거며 군용기 비행 근접 비행도 일본 군용기가 먼저 위험한 비행을 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이와 별도로 중국 외교부도 최근 일본 정부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관련 입장을 비판했다고요.
네, 홍래의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았는데요. 앞서 일본 정부는 관리들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관한 입장을 묻는 일본 국회의 질문에 국민이 전몰자 추도시설에 대한 정부 관리들의 참배를 바란다는 입장을 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홍래의 대변인은 일본이 침략의 역사를 직시하고 반성해야 한다면서 일본 정부가 군국주의와의 경계를 철저히 해야만 중일관계의 안정적인 발전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야스쿠니 신사는 전몰자들의 위패가 있는데요. 특히 2차 대전 1급 전범들의 위패가 있어서 중국과 한국 등 주변 전쟁 피해국들은 일본 정부 고위 당국자들의 참배에 반대해 왔습니다.
아시아 소식 하나 더 보겠습니다. 지난달 28일 자바해에서 추락한 인도네시아 에어 아시아 여객기의 동체 인양 작업이 시작됐다고요.
네, 오늘 사고 해역에서 작업이 시작됐는데요. 인도네시아 구조수색당국은 앞서 위치를 확인한 꼬리 부분을 물 위로 건져 올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잠수부들이 기중기의 밧줄을 잔해에 묶으면 밧줄을 끌어서 배 위로 건져 올리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네.
인양된 잔해들은 종이처럼 구겨지고 찢긴 모습으로 사고의 참상을 보여줬습니다. 배 위에 놓인 꼬리 잔해에는 에어아시아 표시가 선명했습니다.
네, 블랙박스도 수거했다고요?
네, 블랙박스에는 자세한 비행기록과 조종실 음성 녹음 등이 들어있어서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데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할 수 있는데요. 우선 비행기록이 담긴 첫 번째 블랙박스 수거에는 성공했고 음성 녹음이 들어있는 두 번째 블랙박스를 수거 중입니다. 첫 번째 블랙박스는 파손되지 않고 양호한 모습이었습니다. 앞서 전문가들은 당시 악천후가 중요한 사고 원인이 됐을 것으로 예상했었는데요. 블랙박스를 분석하면 여객기가 추락하면서 물에 부딪힌 후 부서졌는지 아니면 공중에서 미리 폭발이 있었는지 등 구체적인 사고 정황을 파악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블랙박스 분석에 약 2주 정도 걸릴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희생자 시신 수습은 어떻게 돼 가나요?
네, 사고 당시 162명이 타고 있었는데요. 지금까지 48구의 시신만을 인양을 했습니다.
네.
인도네시아 구조 수색 당국은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희생자 시신 발견과 수습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데요. 앞서 꼬리 외에 여객기의 다른 부분 잔해들의 해저 위치도 파악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탑승자가 많이 타고 있던 동체와 머리 부분 등을 인양하면 희생자 시신 수습에도 가속도가 붙을 걸로 보입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쿠바가 미국 정부가 석방을 요구한 정치범을 전원 석방했다고요?
네, 존 케리 국무장관의 인도 방문을 수행한 미국 관리가 밝힌 내용입니다.
네.
이 관리는 익명을 전제로 쿠바 정부가 미국이 석방을 요구했던 정치범 53명을 전원 석방했고 미국 정부가 이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쿠바는 앞서 미국과 외교 관계를 정상화하기로 하면서 정치범 석방을 약속했었는데요. 석방 사실을 밝힌 미국 관리는 쿠바 정부가 약속을 지킨 것은 매우 긍정적인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네. 또 관계 정상화를 논의하기 위한 양국 협상도 열린다고요?
네. 노베르타 제이콥슨 미 국무부 서반구 담당 차관보가 이끄는 미 정부 대표단이 이달 말 쿠바 수도 아바나를 방문하는데요. 두 나라 고위 당국자들이 만나서 이민 문제와 외교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등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앞서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라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의장은 지난달 17일 동시에 외교관계 정상화를 전격 발표했었는데요.
네.
미국 정부는 앞으로 몇 달 안에 아바나에 미국 대사관을 설치하고 쿠바에 대한 경제 제재 완화와 테러 지원국 지정을 해제하는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이현철 기자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북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북한 대체로 맑겠지만 북부 산간에는 밤에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24도에서 영하 2도로 어제보다 높겠고 낮 최고기온 영하 9도에서 영상 7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오늘 아침 해 뜨는 시각 7시 55분 되겠고 해 지는 시각 저녁 5시 36분 되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먼저 평양 오전에 맑겠고 오후에는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영하 8도, 낮 최고 영상 2도입니다. 남포 역시 오전에 맑다가 오후에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영하 7도, 낮 최고 영상 2도입니다. 신의주 오후에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영하 10도, 낮 최고 0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개성 오후에 구름만 조금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영하 7도, 낮 최고 영상 3도입니다. 함흥 지역 역시 오후에만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영하 7도, 낮 최고 영상 7도입니다. 원산 지역 오전에 맑다가 오후에 구름 약간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영하 3도, 낮 최고 영상 6도입니다. 청진 지역 역시 오후에만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영하 7도, 낮 최고 영상 3도입니다. 해상 날씨 보겠습니다. 동해북부 앞바다 오전 오후 구름만 조금 끼겠고 물결은 1에서 2m를 일겠습니다. 동해북부 먼바다 하루 종일 구름 많겠는데요. 물결은 2에서 4m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서해북부 앞바다 오후에 구름 많습니다. 물결 0.5m. 서해북부 먼바다 오후에 역시 구름 많습니다. 물결 0.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한국기상청제공 북한 날씨 정보였습니다. 2015년 1월 13일 워싱턴 뉴스광장 여기까지입니다. 곧이어 5시부터는 VOA 세계뉴스와 라디오로 여는 세상 방송해드립니다. 오늘은 안녕하세요 서울입니다. 준비하고 있는데요. 오늘 내용 미리 들어보시죠. 춘향이라는 이름도 프랑스 배우가 발음하니까 마치 불어처럼 느껴지는데요. 네, 정해주시고요. 계속해서 라디오로 여는 세상, 재미있고 유익한 한국어 교육을 통해서 남한 사회의 다양한 모습을 소개하는 세상살이, 말글살이, 또 세계는 우리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아침 방송, 일상에서 쓰는 영어 표현을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잉글리시 미디어 보내드리고, 오래전 오늘 일어난 역사를 알아보는 역사 속 오늘,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과 세계뉴스까지 이어 들으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 뉴스광장 들으셨습니다. 저는 세계뉴스 뒤에 라디오로 여는 세상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틴틴 클럽. 바깥 세상의 젊은이들은 무엇을 보고 즐기고 또 꿈꾸며 살아갈까요?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해드립니다. 10대와 20대를 위한 시간, 틴틴 클럽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세상을 무대로 뛰는 청년들을 만나보는 오늘을 뛰는 젊은이.
젊다고 어리다고 여자라고 아니면 어디 갇혀있다고 절대로 내가 이걸 못하겠구나가 아니라
특별한 재능과 끼를 자랑하는 친구들을 소개합니다. 화제의 인물.
Music can be your passion, it can be your work, it can be your living, it can be what you do and it's fun.
여러분께 통일은 어떤 의미인가요? 한국 젊은이들의 통일에 대한 생각을 들어보는 우리는 통일 세대.
같은 나라 사람인데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경제적으로 생각하면은
대중문화, 영화, 음악, 패션까지 젊은이들의 최신 경향을 알아보는 문화를 만나다.
We spend so much time online on our devices that we really miss real life.
틴틴 클럽에 오시면 오늘을 사는 10대와 20대가 보입니다. 매주 수요일 밤과 목요일 아침 라디오로 여는 세상에서 틴틴 클럽을 만나보세요.
저희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보하실 팩스 번호는 1-202-382-5325입니다. 1-202-382-5325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프랑스 당국이 지난주 벌어진 최악의 연쇄 테러 사건 뒤 주요 시설에 만 명의 병력을 배치기로 했습니다. 장 이브 르 드리앙 프랑스 국방장관은 12일 기자회견에서 13일까지 병력을 모두 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베르나르 카즈네프 내무장관은 이 병력 가운데 절반가량이 프랑스에 있는 717개 유대인 학교에 배치돼 경비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이 오는 15일과 16일 프랑스를 방문해 극단주의 폭력 사태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케리 장관은 미 연방수사국, FBI 등 정보 당국이 프랑스 당국과 협력하고 있다며 오바마 대통령은 테러 사건 직후 줄곧 프랑스 당국자들과 긴밀히 대응에 공조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11일 파리에서 열린 국제 극단주의 규탄 대회엔 세계 40여 개 나라 정상과 대표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백악관이 프랑스 파리에서 열렸던 국제 테러를 규탄하는 거리 행진에 최고위급 관리를 보내지 않은 건 실수였다고 인정했습니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은 더 높은 고위급 관리를 프랑스 행사에 보냈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앞서 세계 수십여 개 나라 정상과 대표가 참석한 이 행진에 제인 하틀리 프랑스 주재 미국 대사와 빅토리아 눌런드 국무부 유럽연합 담당 차관보를 보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언론과 서방의 주요 외신들은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나 적어도 케리 국무장관이 참석해 동맹국에 대한 미국의 결의와 지지를 보냈어야 했다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케리 장관은 앞서 프랑스 국민들은 파리 테러 참사에 대해 미국이 얼마나 잘 이해하고 프랑스 국민들을 지지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다며 비난을 일축했습니다. 케리 국무장관이 이란 핵협상 진행 상황을 평가하기 위해서 14일 제네바에서 무함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을 만납니다. 케리 장관은 12일 이번 회동을 계기로 이란 핵협상이 속도를 내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란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 그리고 독일은 지난 1년간 이란 핵 문제를 놓고 협상을 벌여왔습니다. 당사국들은 이란의 핵개발 포기 대가로 이란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는 포괄적 합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당사국 실무자 협상이 오는 15일에 재개될 예정입니다. 이란과 서방국들은 오는 7월 1일까지 최종 협상 시한을 재연장한 상황입니다. 뷰이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쿠바 정부가 12일 현재 53명의 정치범들을 석방해 미국과의 국교 정상화를 위한 약속을 이행했다고 미 정부가 밝혔습니다. 미 행정부의 고위관리는 쿠바 정부가 약속을 지킨 건 매우 긍정적인 진전이라며 환영 의사를 밝혔습니다. 미국은 인권단체의 자문을 받아 쿠바 당국과 수감자 명단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쿠바 반체제 단체들은 지난주 쿠바 정부가 미국과의 관계 개선 합의에 따라 35명의 정치범들을 일단 석방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남부 플로리다주의 본부를 둔 비영리기구 쿠바인권재단은 당시 석방된 정치범들의 명단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앞서 미국과 쿠바 정부는 지난해 동시에 국교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 착수한 상태라고 발표했습니다. 인도네시아 해군 잠수요원들이 추락한 에어아시아 여객기의 비행기록 장치, 즉 블랙박스를 인양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인도네시아 관리들은 인양된 비행기록 장치가 곧 수도인 자카르타로 이송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관련 정보를 모두 분석하는 데 최대 2주가량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잠수요원들은 또 조종석 음성 녹음 장치도 발견했지만 바닷속 무거운 잔해 더미에 깔려있어 즉각 회수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수색당국은 일단 비행기록 장치의 초기 분석 내용을 토대로 사고기가 기압의 변화로 인해 바다에 부딪힐 당시 동체 일부분이 폭발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분석 작업이 모두 마무리될 때까지 성급한 추정은 금물이라며 신중한 자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사고기엔 모두 162명이 탑승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지금까지 수습된 희생자는 48구에 머물고 있습니다. 국제경찰 인터폴이 우크라이나의 빅토르 야누코비치 전 대통령을 국제수배자 명단에 올렸습니다. 인터폴은 야누코비치 전 대통령이 권력남용과 공금횡령 혐의 등으로 우크라이나 당국에 수배돼 있다며 적색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뷰의 세계 뉴스였습니다.
라디오로 여는 세상.
라디오로 여는 세상 문 활짝 열었습니다. 계속해서 진행의 장량입니다. 요즘 프랑스 주간지 테러 사건으로 유럽이 뜨겁습니다. 지난 주말 프랑스 파리에서는 17명이 희생된 테러 사건을 규탄하는 대규모 행진이 열렸습니다. 프랑스 전국에서 역대 최다 370만 명이 모였고요. 40여 개 나라 정상급 인사도 참여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지지하고 테러를 규탄하는 분위기 짐작이 가시죠? 이런 분위기는 유럽의 시장 한가운데서도 읽을 수 있는데요. 프랑스 전 지역과 유럽을 덮고 있는 내가 샤를리다라는 문구에 대한 미국 CNN 머니의 보도를 보면요. 이번 사건으로 유행어처럼 번지고 있는 나는 샤를리다라는 문구가 담긴 티셔츠, 또 가죽 열쇠고리, 컵 등등의 상품이 넘쳐나고 있다고 합니다. 의식을 깨우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지만요. 별도로 장사꾼들이 기회를 노려서 이속을 챙긴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사실 이 문구를 창안한 관계자는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것이 유감스럽다고 했는데요. 상품을 판매하는 업체들을 다 장사꾼으로 보기엔 억울한 면도 있겠지만요. 공짜로 배포하지 않는 한 이런 따가운 시선을 피하긴 어렵다는 지적이 있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가 있으니까 크게 개의치 않는다는 의견도 팽팽합니다. 자, 라디오로 여는 세상 시작해보죠. 먼저 한국 사회의 이모저모를 전해드리는 안녕하세요 서울입니다 시간입니다. 한국의 판소리를 프랑스에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판소리 소리꾼 민혜성 씨, 또 프랑스 배우 헤르베 페조디에 씨인데요.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리 오너라, 먹고 노야.
지금 흘러나오는 소리는 판소리 춘향가 중 사랑가의 한 대목입니다.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판소리인데요. 외국에서는 서양의 오페라만큼 한국의 판소리가 잘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소리꾼 민혜성 씨는 봉주르 판소리라는 이름으로 프랑스와 벨기에에서 여러 번의 공연을 올렸는데요. 민혜성 씨는 우리 전통의 소리를 그대로 보여주고 프랑스 배우 헤르베 페조디에 씨는 프랑스어로 된 아니리와 발림으로 고수와 함께 이야기를 풀어냅니다.
저는 홍보가로 이수를 받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홍보가 한바탕에 대한 소개도 하고 싶었고 헤르베도 사실 홍보가 한바탕을 아니리로서 완판 무대를 공연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긴 이야기보다는 판소리의 어떤 눈대목들만 뽑아서 공연이 어쨌든 1시간 반이 넘어가면은 또 지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1시간 반에 좀 맞추다 보니까 한 세 대목으로 짰어요.
춘향이라는 이름도 프랑스 배우가 발음하니까 마치 불어처럼 느껴지는데요. 민혜성 씨는 지난 2007년부터 주 프랑스 한국문화원의 지원으로 프랑스에서 운영하는 판소리 아틀리에의 강사로 활동했습니다. 그곳에서 한국의 소리를 알리는 활동을 하다가 번역가 한유미 씨의 소개로 헤르베 페조디 씨를 만나게 되고 여러 번의 번역 작업과 수정을 거치면서 몇 년을 노력했습니다.
제가 프랑스 쪽으로 강습을 다니게 됐었어요. 그러면서 판소리를 프랑스 불어권에 소개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는데 제가 전통 판소리를 하면서 이제 머리 위로 이제 자막을 띄운다든가 아니면 텍스트를 번역을 해서 나눠주면서 사람들한테 읽어보도록 하든가 뭐 이런 방법을 취하면서 이제 판소리를 어쨌든 사설이 있는 거기 때문에 접근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와중에 한유미 선생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한유미 선생님은 불어 번역 통번역 하시는 선생님이신데 그분이 자막도 틀어주시면서 그 에르베 페조디를 소개를 해줬어요. 그분은 이제 연기를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그 텍스트를 외워서 흥보가 한바탕을 외워서 안일이로만 판소리를 이제 꾸미게 되었어요. 그래서 대목을 그 에르베가 연기로서 그 대목을 소개를 한 다음에 제가 나와서 그 대목을 똑같은 대목을 이제 판소리를 부르니까 관객들이 이야기를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하는 몸짓, 발림 하나하나에 다 호응을 해주더라고요.
예술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진 프랑스 관객들이 이제는 한국의 판소리에도 흥미를 보이게 된 건 민혜성 씨뿐 아니라 프랑스 배우 헤르베 페조디에 씨 그리고 번역가 한유미 씨의 공이 컸습니다. 헤르베 페조디에 씨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통역의 한유미 씨입니다.
Je suis Hervé Péjaudier, je viens de Paris.
예, 저는 에르베 페조디에라고 하고요. 파리에서 왔고요. 한유미 씨와 함께 판소리를 번역을 하고 또 공연으로 올리고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Quand j'ai découvert le pansori, j'ai découvert quelque chose absolument extraordinaire, unique.
처음에 판소리를 알게 됐을 때 그러니까 보통 다른 음악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좋아하고 했는데 판소리라는 음악 장르는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딱 들어봤을 때 굉장히 유니크한 음악 장르이고 굉장한 힘이 있고 판소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사실상 그 이야기를 이해하는 게 필요했는데요. 저희는 운이 좋게 판소리를 계속 번역을 해가면서 판소리를 조금씩 알아갔습니다. 파리에 판소리 공연을 많이 소개를 했었는데요. 공연 자막으로 판소리를 번역을 하고 하면서 이야기를 알아가면서 판소리에 대한 어떤 이해도가 점점 높아졌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헤르베 페조디에 씨는 한국의 가요인 케이팝이 해외에서 성공한 건 자주 접할 기회를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K-POP과 같은 인기를 판소리에서 기대하긴 어려울지라도 공연을 자주 마련하다 보면 해외 관객들도 익숙해지게 마련이겠죠?
Eh ben, il faut continuer à faire ce qu'on fait, c'est-à-dire à faire venir des pansori en intégrale.
판소리를 프랑스 관객들에게 조금 더 잘 이해를 시키고 잘 알게 하려면은 아무래도 정기적으로 판소리 완창 공연이 많이 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판소리 이야기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날 것이고 그러면서 조금씩 알려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K-POP과 같이 그런 성공도를 얻기는 사실 쉽지는 않을 것이고요. 그렇지만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프랑스 관객들에게 공연 자막과 함께 이야기를 알리고 음악을 알리고 그러면은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해 봅니다.
해외에서 열리는 판소리 공연에서는 소리꾼이 소리를 하면 자막으로 번역해 보여주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그렇게 하면 시선을 자막으로 많이 빼앗기게 마련입니다. 민혜성 씨와 헤르베 페조디에 씨, 그리고 한유미 씨는 번역과 공연 작업을 통해서 해외 관객들도 조금 더 소리꾼의 발림에 집중해 판소리의 멋을 그대로 감상할 수 있게 하는 작업을 계속 해나갈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VOA 박은정입니다.
지식 충전, 재미 발전소. 라디오로 여는 세상. 라디오로 여는 세상은 세상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라디오로 여는 세상 듣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세상살이 말글살이 94번째 시간인데요. 한국말은 진화한다 시간에는 신조어 카타를 소개합니다. 생활 속 낱말 탐험 시간엔 매체와 관련 있는 단어들을 배우고요. 바른말 고운말 시간에서는 아구와 아귀 중 어떤 말이 표준말인지 가려봅니다. 또 세계는 우리는 시간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 시간엔 외국에 돈 벌러 나간 아내 대신 집안일과 자녀 양육을 도맡아 하는 필리핀 남성에 대한 소식입니다. 또 종파 간 갈등을 빚고 있는 레바논 트리폴리에서 동네 여성들이 함께 요리하는 시간을 통해서 마음의 장벽을 허물고 있다는 소식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라디오라는 세상 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살이 맑을살이.
재미있고 유익한 한국어 교육을 통해서 한국 사회의 다양한 모습을 소개해드리는 세상살이 맑을살이 94번째 시간입니다. 한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언어특별위원회가요. 한국 FM 라디오 프로그램 안에 들어가 있는 개별 코너의 이름을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외래어나 외국어를 잘못 쓰거나 불필요하게 쓴 경우 그리고 비속어를 사용한 경우가 전체의 3분의 1에 달했다고 합니다. 사례를 보면요. 더욱 시크해진 버라이어티 팝퀴즈, 필관리송, 루저킹 이런 문구들이 뽑혔는데요. 여러분께서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보통 방송이 올바른 언어 문화를 이끌어야 한다는 말 자주 합니다. 그런데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서 오히려 방송이 언어를 파괴하고 있다는 것, 또 방송을 통해서 잘못된 낱말과 표현이 퍼지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언제나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꾸며지는 세상살이 맑을살이는 먼저 새로 등장했거나 화제가 된 낱말을 통해서 한국 사회의 모습을 소개해드리는 한국말은 진화한다로 시작합니다.
한국말은 진화한다.
네, 똑똑한 손전화. 스마트폰을 능숙하게 다루는 한국 사람들이 즐겨 이용하는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가 바로 카카오톡입니다. 줄여서 카톡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카카오톡이 있으면 스마트폰으로 문자나 사진을 공짜로 보낼 수 있고요. 또 단체 대화방 등을 통해서 역시 무료로 친구들과 실시간으로 얘기할 수 있어서 이 한국뿐 아니라 해외에 있는 한국인들 사이에 카톡은 뭐 거의 필수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데요, 요즘 이 카카오톡과 관련해서 청소년들 사이에 새로운 경향이 등장했다고 하는데 오늘 소개해드릴 신조어는 바로 이런 경향과 관련이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휴대전화를 통한 언어폭력이
카카오톡에서 여러 명이 한 명을 괴롭히는
이 서울의 한 여고생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집단 괴롭힘을 당해
네, 오늘 알아볼 신조어는 바로 카따입니다. 오늘도 세상살이 맑을살이 지기 김정호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러니까 카톡이 뭔지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뭐 왕따는 누군가를 따돌린다는 말인데 그러면 카따라면 카톡에서 누군가를 따돌리는 걸 말하나요?
그렇습니다. 방금 카따가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이 카따란 말은 카카오톡 왕따를 줄인 신조어입니다. 한국에서 왕따라고 하면 대개 학생들이 학교에서 누군가를 따돌린다는 뜻인데 네. 학교라는 공간에서 크게 문제가 됐던 왕따가 온라인 세상인 카카오톡에도 등장한 겁니다.
네, 이렇게 카카오톡에서 벌어지는 따돌림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예를 들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먼저 여러 사람이 카톡에서 한 사람에게 욕설을 퍼붓거나 굴욕적인 사진을 공개하는 유형입니다. 또 왕따할 대상을 카톡 대화방에 초대한 뒤에 일부러 무시하는 형태도 있습니다.
네. 또 그런가 하면은 카카오톡 감옥이라는 것도 누군가를 따돌리는 데 쓴다고 하더군요.
그렇습니다. 원래 카톡에서는 누군가가 자신을 초대하면 초대받았다는 전갈이 스마트폰에 뜹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나쁜 마음을 먹고 특정인을 초대한다는 전갈을 계속 보내면 초대 요청을 받은 사람의 손전화에 들어있는 전력이 빨리 소모되고 또 이 초대 전갈 때문에 다른 일을 볼 수가 없는 피해가 생겨서 이를 카톡 감옥이라고 부릅니다.
네. 좀 그런데 이 카따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하다고 하죠.
네. 카따같이 스마트폰을 이용한 언어폭력 때문에 자살하는 학생까지 나오는 등 카따가 한국 사회에서 점점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많은 전문가는 카따를 당하면 가볍게 넘기지 말고 화면을 갈무리해서 부모님에게 알리거나 상담소에 연락해 도움을 받아서 2차 피해를 막으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생활 속 낱말 탐험.
앞으로 그린벨트 주민도 캠핑장을 운영할 수 있고
고등어 바닐라 맛 꽉꽉 눌러 담았습니다.
어? 이 벌써 끝났나? 아, 꼭 보고 싶었는데.
왜 그래? 뭔 일 났어?
아니, 그게 아니라 꼭 보고 싶은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시간을 놓쳤네. 아, 내가 시간까지 확인을 했는데 깜빡했어.
그거 다시 보면 되잖아.
그렇지. 재방송할 테니까 재방송 기다렸다가 봐야겠다.
아니, 그게 아니라 방송국 누리집에 들어가서 보면 되잖니.
그런 방법이 있었나?
물론이지. 지나간 방송은 방송사 누리집에서 무료나 아니면 유료로 볼 수 있어. 방금 나간 방송이면 아마 돈을 내야 볼 수 있을 거야.
그렇구나. 난 방송사 누리집에 들어가도 편성표 정도나 확인하곤 했었는데 그런 기능이 있는지는 몰랐네.
이 공중파 방송뿐 아니라 케이블 방송사도 다 누리집에서 다시 보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그래? 그럼 어디 한번 방송사 누리집에 들어가서 지나간 방송이 올라와 있는지 확인해 봐야겠다.
한국에서 살면서 접하는 용어를 익혀보는 생활 속 낱말 탐험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텔레비전이나 신문 같은 매체와 관련된 말들을 배우고 있는데요. 김정호 기자, 오늘 상황극에서는요, 방송사 누리집에서 지나간 방송을 보는 법이 나오는데 먼저 이 누리집이 뭔지 알아야 하겠죠?
네, 누리집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뜻합니다. 남한 국립국어원은 인터넷 홈페이지란 말 대신 누리집이란 순화어를 쓰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누리집에 올라온 방송을 뭐 다 무료, 그러니까 돈을 내지 않고 볼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대개 방송된 지 얼마 안 된 프로그램은 돈을 내고 봐야 합니다.
네.
또 대체로 한 프로그램 전체를 보는 것이 유료인 것이 많고요. 5분에서 10분 정도 분량은 공짜가 많습니다.
네. 또 상황극에서 프로그램, 또 편성표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 말들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프로그램은 방송 작품을 뜻하죠.
네.
하나의 제목을 가지고 방송되는 개개 작품을 모두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줄여서 프로라고도 합니다. 다음 편성표가 나오는데 남한에서는 다양한 TV 방송사가 있어서 다양한 종류의 프로그램을 방송하는데요.
네.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날 그날의 방송사별 프로그램과 시간을 알려주는 게 방송 편성표입니다. 이런 방송 편성표는 신문이나 인터넷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 밖에 오늘 상황극에서 나온 용어들 정리해 볼까요?
네, 먼저 공중파 방송이 나오는데요. 보통 정규 방송이라고도 하는데 KBS, MBC, SBS 그리고 EBS가 공중파 방송에 들어갑니다. 보통 남한 내 모든 지역에서 이 공중파 방송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또 남한 TV 방송에서 케이블 방송을 빼놓을 수는 없겠죠. 앞서 말씀드린 공중파 방송은 텔레비전만 있으면 누구나 볼 수 있지만 공중파 방송과는 달리 별도로 돈을 내야 볼 수 있는 방송이 바로 케이블 방송입니다. 이 케이블 방송에는 채널이 정말 다양한데요.
네.
정규 방송보다 심의가 덜 까다로워서 다양한 소재를 다양한 방식으로 다룹니다. 이 마지막으로 나온 용어 서비스는 소비자에게 편의를 제공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야, 정말 지나간 프로가 여기 다 있네.
그렇지. 이 방송사 누리집에 들어가면 프로그램별로 다시 보기 창이 있거든. 거기로 가면 지난 방송을 볼 수 있어.
그럼 라디오에도 그런 기능이 있겠네.
그렇지. 라디오에는 다시 듣기 기능이 있잖아.
그럼 말이야. 신문도 인터넷으로 볼 수가 있나?
그럼. TV는 유료 서비스가 많은데 신문은 TV보다 무료 서비스가 많거든. 각 신문사 누리집에서 기사를 무료로 받아볼 수 있어.
야, 편리하구나. 그럼 잡지도 누리집에서 볼 수가 있겠네.
응. 이 잡지도 각 잡지사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는데 완전하게 책 형태로 나오는 잡지는 볼 수 없을 거야. 그런 잡지는 뭐 사서 보거나 서점 가판대에서 보는 게 훨씬 낫겠지?
야, 은실이 덕분에 이제 돈 적게 드리고도 여러 매체를 볼 수가 있겠다. 고맙다, 은실아.
네, 생활 속 낱말 탐험, 지금 시간까지 매체와 관련된 단어들을 배워봤는데요. 다음 시간부터는 여가를 즐길 때 나오는 말들 익혀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정호 기자였습니다.
바른 말, 고운 말.
표준어에 대한 궁금증부터 순화어에 이르기까지 남한말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주는 시간인 바른 말, 고운 말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청취자 여러분의 질문으로 꾸며지는데요. 오늘은 북한 이탈주민 리용근 씨의 질문입니다.
저는 남한 음식을 아주 좋아하는데요. 그중에서도 아구찜을 자주 먹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서울에 있는 한 식당에 가서 이상한 점을 찾아냈는데요. 저는 그날도 의뢰 아구찜을 찾았는데 음식 차림표에 아구찜이 없고 아귀찜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일단 식당 종업원한테 아구찜을 달라고 했는데요. 주문을 받은 종업원이 네, 손님, 아귀찜 주문하셨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대체 아귀하고 아구 중에 어떤 말이 맞는 건가요?
원래 아구찜이 맞는 말 아니던가요? 그러면 미 국무부에서 한국말을 가르치는 유니스킴 선생님에게서 정확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짐작하셨겠지만 아귀찜이 표준말입니다. 먼저 아귀는 아귀과의 바닷물고기를 말하고요. 아귀찜은 아귀를 콩나물, 미나리, 미더덕 따위의 재료와 함께 갖은 양념을 하고 고춧가루와 녹말풀을 넣어 걸쭉하게 찐 음식입니다. 원래 아구는 아가리의 경상도 사투리인데요. 아가리는 입을 속되게 이르는 말로도 쓰이고요. 물건을 넣고 내고 하는 병, 그릇, 자루 따위에 난 구멍의 어귀를 뜻하기도 합니다.
아귀찜과 관련해서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더군요. 2012년 말에 경상도 지방을 중심으로 아구를 표준어로 지정하자는 운동이 벌어졌다는 점인데요. 그런데 말이죠. 이 표준말이 아귀찜이든 아구찜이든 음식이 아주 맛있다는 점만큼은 변함이 없겠죠. 네, 지금까지 세상살이 맑은살이었습니다. 70억 지구촌 사람들이 살아가는 얘기, 세계는 우리는 시간입니다. 기러기 아빠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1990년대 말에 한국에 조기 유학 열풍이 불면서 나온 말인데요. 어린 자녀를 외국에 유학 보내면서 뒷바라지 때문에 아내를 함께 보내고 홀로 한국에 남아서 돈을 벌어 보내주는 가장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기러기처럼 1년에 한두 번씩 나라가 가족을 만난다고 해서 기러기 아빠, 기러기 부부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이 필리핀에도 이렇게 가족이 떨어져서 지내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하지만 필리핀의 경우는 아내가 외국에 돈 벌러 나가고 남편이 집에 남아서 아이들을 돌본다는 점이 다른데요. 주부의 역할을 도맡아 하고 있는 필리핀 아버지들의 이야기, 세계는 우리는 오늘 첫 소식으로 전해드립니다. 부지영 기자입니다.
필리핀 루손 중부의 마발라카트 시. 수도 마닐라에서 자동차로 약 1시간 거리에 있는 작은 도시인데요. 이곳 시민회관에서 특별한 강좌가 열리고 있습니다. 대여섯 명의 남자들이 앉아서 강사의 설명에 열심히 귀를 기울이는데요. 가계부 관리와 자녀 돌보기 등 보통 주부들이 관심 가질 내용을 배우고 있습니다. 올해 37살인 엘빈 발렌톤 씨, 누구보다 열심히 손을 들면서 강사의 질문에 답하는데요. 발렌톤 씨는 아내가 외국에 돈 벌러 나가면서 집안일과 자녀 양육을 떠맡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조언해 줄 사람이 많다는 점이 정말 좋고요. 강의도 무척 재미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한 가족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오면 할 일도 많고 배울 것도 많습니다. 지금 아내가 외국에 나가 있는데요. 가끔 아내 생각을 하고 그리워하게 되는데 여기 오면 그런 생각을 떨칠 수 있습니다. 혼자 아이들을 키우면서 받는 압박감에서 잠시나마 벗어날 수 있죠.
발렌토 씨는 아마 강의를 들으면서 정신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아마는 필리핀 말로 자녀를 잘 보살피는 아버지란 말에 머리글자를 딴 겁니다. 발렌토 씨의 아내는 마카오에서 가정부로 일하는데요. 그러는 동안 발렌토 씨가 필리핀에 남아서 6살에서 17살에 이르는 5명의 자녀를 키우고 있습니다. 현재 약 1천만 명에 달하는 필리핀인들이 외국에 나가 있는데요. 그 가운데 절반가량이 비정규 노동자입니다. 좀 더 나은 기회를 찾아서 외국으로 나간 건데요. 남성보다는 여성이 더 많고 또 그 대부분이 가정부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마 프로그램은 클라크 국제공항의 재정 지원으로 운영되는데요. 에미그디오 탄화코 클라크 국제공항 사장은 많은 필리핀 노동자가 마닐라의 클라크 국제공항을 통해서 외국으로 나간다고 말했습니다.
The reality that most of the overseas
외국에 나가는 노동자들의 대부분이 여성인데요. 그 때문에 가족이란 제도에 커다란 빈자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아버지들을 더 잘 대해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테시베스 코르도바 박사는 클라크 국제공항 소속 심리학자로 아마 프로그램을 기획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인데요. 코르도바 박사는 홀로 아이들을 키우는 필리핀 아버지들의 일과가 무척 바쁘다고 말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아이들을 위한 아침을 만들고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온 뒤 점심 준비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돌아올 때까지 남는 시간에 빨래와 청소 등 나머지 집안일을 하고요. 또 다른 볼일을 보기도 한다고 코르도바 박사는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들은 이런 집안일이나 아이 돌보는 일을 정말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아주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말이죠. 그냥 하찮은 일을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존감도 떨어지고 그게 자녀들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로드리고 와헤 씨는 6년 전에 아내를 캐나다에 일하러 보냈습니다. 와헤 씨는 수공으로 간판 만드는 일을 했는데요. 컴퓨터 그래픽이 나오면서 기술이 쓸모없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집에서 간판을 만들었는데 일어나자마자 열심히 일하면 할만했습니다. 아내가 떠난 뒤에는 아이들을 맡아서 돌보는데요. 자식이니까 당연히 해야 할 일이죠. 물론 처음에는 어느 정도 적응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빨래가 제가 할 일이 됐습니다.
와해 씨는 세 딸을 둔 아버지인데요. 가족을 부양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힘들긴 했지만 결국 적응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아주 많은데요. 우울증에 시달리는 아버지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와해 씨는 우울한 생각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틈날 때마다 기타 연주를 한다고 털어놓았는데요. 다른 몰두할 일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들에게 화가 났을 때도 금방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아이들한테 화가 나곤 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저는 제 방에 들어가서 기타를 치면서 잊어버립니다. 전 기타 치는 게 정말 좋습니다. 제 취미거든요.
마닐라의 클라크 국제공항 소속 심리학자 테시베스 코르도바 박사는 아마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 이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아버지들과 아이들의 심리 상태를 먼저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심리적인 지원 말고도 자녀 훈육과 예절 교육 등에 대한 조언도 제공하고 있는데요. 주최 측은 참가자들이 충분히 독자적으로 설 수 있게 되면 이들이 직접 프로그램을 이끌도록 맡길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세계는 우리는 두 번째 소식입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김장하는 날은요, 동네 여인네들이 다 모이는 날이었습니다. 함께 배추를 버무리고 속을 채워 넣으면서 평소 못다한 얘기도 나누고요. 서로 간에 정을 돈독히 쌓는 소중한 시간이 됐는데요. 종파 간 갈등으로 얼룩진 레바논 트리폴리의 한 동네에서 비슷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서로 다른 종파의 여성들이 함께 모여서 요리를 하면서 서로에 대한 이해를 넓혀간다는 건데요. 이 소식 다시 부지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레바논에서 두 번째 큰 도시인 트리폴리의 한 동네. 서로 다른 종파의 사람들이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서로 갈라져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쪽은 수니파 이슬람 신자들이 모여 사는 밥 알 타반의 구역이고요. 다른 한쪽은 알 와이트파들의 동네인 자발 모센입니다. 양쪽 주민들은 단지 종파가 다르다는 이유로 수십 년 동안 서로 미워하면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이런 오랜 원한과 갈등 관계가 해결될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겼는데요. 바로 맛있는 음식 덕분입니다. 루와드 알 탄메아 레바논이란 비영리기관의 도움으로 양쪽 동네 여성들이 모여서 함께 요리할 기회가 생긴 건데요. 지난해 가을에 전문 요리사에게 요리 강습을 받은 여성들이 적십자사와 같은 기관에 음식을 만들어 팔면서 돈을 벌고요. 또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우정을 쌓고 있습니다. 루아드 알 탄메아 레바논 대표인 사라 알 차리프 씨는 그저 양쪽 여성들을 모아서 결속시키는 게 전부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여성들이 경제적 능력을 갖추게 함으로써 여성들의 권리를 신장하는 것이 또 다른 목적이란 겁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양쪽 동네 여성들은 서로 똑같은 아픔을 안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서로 목표가 같다는 걸 알게 되죠. 무슨 목표냐 하면 함께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팔고 거기에서 수입을 올리는 거죠. 여성들이 돈을 벌어서 집안 살림을 도울 기회를 주는 건데요. 그러면 간접적으로 그 가정의 자녀 교육도 도와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시리아 내전이 몇 년째 계속되면서 이들 트리폴리 시민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이라크와 시리아 일부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수니파 이슬람 무장단체 ISIL이 레바논으로 세력을 넓히면서 지난 10월에 트리폴리에서 치열한 교전이 벌어졌는데요. 무장 괴한들과 레바논 정부군이 충돌하는 사태가 발생하자 수천 명이 이 지역을 떠나 피신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폭력 사태가 벌어지는 가운데서도 수니파 주민 하나 아하드 씨는 요리 강습을 통해서 자그마한 희망을 보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다들 혼자 따로 앉아 있었습니다. 저 사람은 저쪽 동네에서 왔구나. 나는 이쪽 동네 출신인데.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두 번째 시간이든가 세 번째 시간이든가 그때부터 서로 가까워지려고 노력하기 시작했어요. 요즘에는 우리가 모일 때면 일단 문부터 닫아놓고 시작합니다. 아내 얘기가 밖으로 새에 나가지 않게 말이죠. 우리끼리 안에서 아주 재밌게 떠들면서 요리하거든요.
종파가 다른 동네에서 온 와파 하주리 씨도 여기에 동의했습니다.
서로 알고 지낸 지 8개월이 됐거든요. 이제는 거의 한 가족처럼 느껴집니다. 누가 하루 빠지거나 하면 그 사람 왜 오늘 안 나오느냐 서로 궁금해하면서 안부를 묻곤 하죠. 지금은 서로 다들 친하고 분위기가 아주 좋습니다.
밖에서는 충돌이 계속되고 있지만 부엌 안의 분위기는 이렇게 좋습니다. 음식 주문도 계속 밀려들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여성들은 자주 만나면서 함께 요리할 걸로 보이는데요. 맛있는 음식이 하나하나 만들어질 때마다 이들 마음속에서도 우정이란 이름의 나무가 한 뼘씩 자라고 있습니다. 전 세계 곳곳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세계는 우리는 오늘은 외국에 돈 벌러 나간 아내 대신 집안일을 도맡아 하고 있는 필리핀 아버지들의 얘기 전해드렸고요. 종파 간 갈등을 빚고 있는 레바논에서 동네 여성들이 함께 요리하면서 마음의 장벽을 허물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드렸습니다. 라디오로 하는 세상 오늘 준비한 내용 다 전해드렸습니다. 끝으로 노래 한 곡 들으면서 문 닫도록 하죠. 가수는 S.E.S.고요. 노래 제목은 I am your girl입니다. 오늘 하루도 활기차고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제니퍼입니다. 오늘 배울 영어 표현은 easier said than done. Easier said than done 입니다. So what does easier said than done mean? Well, let's find out. But first, let's listen to a conversation that I had with Alice. Listen carefully. You haven't found a good job yet? You've been searching for one for more than 2 months now.
Not quite yet. It's not as easy as you think. Finding a decent job is easier said than done.
본문에서 제가 Alice에게 You haven't found a good job yet? You've been searching for one for more than 2 months now. 너 아직까지도 좋은 직장 못 얻었니? 한 두 달 동안 찾고 있었잖아. 라고 하자 Alice가 Not quite yet. It's not as easy as you think. Finding a decent job is easier said than done.
아직 못 찾았어. 말은 쉽지만 너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쉽지 않아. 라고 대답하더라고요.
We'll keep today's expression, easier said than done,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그럼 다시 한번 대화를 들어볼까요?
You haven't found a good job yet? You've been searching for one for more than 2 months now.
Not quite yet. It's not as easy as you think. Finding a decent job is easier said than done.
Today's expression is easier. E-A-S-I-E-R. Easier said. S-A-I-D. Said. Then. T-H-A-N. Then. Done. D-O-N-E. Done. Easier said than done. You can say something is easier said than done when it looks very easy to do, but in fact quite hard to do. So basically, this expression is used when something is more easily talked about than actually done. Easier said than done은 행동보다 말하는 것은 더 쉽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이야 쉽지라는 뜻이죠. 본문에서 제가 앨리스에게 아직까지도 좋은 일자리를 못 찾았는지 묻자 앨리스가 Not quite yet. It's not as easy as you think. 라고 대답했죠. 이렇게 무언가가 행동보다 말이 쉬울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바로 easier said than done. Easier said than done입니다. 이제 예를 들어볼까요? Let me give you some examples. Tom, it's always easier said than done 라고 하면 말이야 항상 행동보다 쉽지 라는 뜻이 됩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Finishing all this task in 1 hour is easier said than done 라고 하면
말하기는 쉽지만 한 시간 안에 이 모든 일을 끝내는 것은 불가능해 라는 뜻이 됩니다. 네, 이제 easier said than done 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Then we'll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You haven't found a good job yet?
You've been searching for one for more than 2 months now.
Not quite yet. It's not as easy as you think. Finding a decent job is easier said than done.
Let's review. You can say something is easier said than done when it looks very easy to do, but in fact hard to do. Easier said than done. Easier said than done. Easier said than done. Now try using this expression on your own.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Yaksa Sok Onul. Yaksa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03년 1월 13일 오늘 최초의 한인 이민선인 갤리코가 하와이 호놀룰루에 도착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인 1903년 1월 13일 마침내 우리나라 최초의 이민선 갤리코가 호놀룰루 항에 도착했다. 재물 포함을 떠난
이것은 대한제국이 수민원이란 담당기관을 설립해 공식적으로 추진한 최초 이민이었습니다. 조선 말기 당시 한국 사람들은 사회 혼란과 자연재해로 인해 식량과 일거리를 찾아 시베리아나 만주 등지로 이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마침 하와이에서 사탕수수 농업을 위해 값싼 노동력이 필요하다는 소식이 전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전해들은 한인들은 3주 전 최초의 한인 이민선인 갤리코를 타고 하와이로 떠난 것입니다. 이후 1903년 오늘 하와이에 도착한 102명의 한인 이민자들을 시작으로 오늘날 미국에는 200만 명이 넘는 한인이 새 역사를 창조하고 있습니다. 1864년 1월 13일 오늘 켄터키 옛집 오수 제너 등을 작곡한 미국 민요의 아버지인 스테판 콜린스 포스터가 37살의 젊은 나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음악에 남다른 재능을 보인 포스터는 14살 때 티오가 왈츠를 작곡하면서 음악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22살 되던 해 포스터는 오수 제너를 발표하며 본격적으로 작곡가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포스터가 작곡한 켄터키 옛집, 금발의 제니, 올드 블랙조 등의 작품이 널리 알려지면서 포스터는 미국 전체에서 큰 명성을 얻게 됩니다. 포스터가 작곡한 음악에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 등의 감정이 담겨 있어서 미국인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포스터 자신은 결혼 생활의 파탄 등으로 가난과 외로움 속에 시달리다가 1864년 오늘 37살의 젊은 나이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비오의 한국어 방송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 정부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평화를 추구하고 긴장을 줄이기 위해 건설적으로 노력할 것을 계속 촉구해왔습니다. 미 국무부의 젠 사키 대변인은 이는 물론 힘든 일이지만 긴장을 완화하고 폭력을 거부하며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양측이 건설적으로 노력하고 협력할 길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팔레스타인 정부는 이스라엘을 전쟁 범죄 혐의로 제소하기 위해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가입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제인 사키 대변인은 팔레스타인 정부의 이런 움직임을 미국 정부가 대단히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또 국제형사재판소 ICC 가입 신청이 매우 비생산적이고 독립국가와 주권을 원하는 팔레스타인인들의 열망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이는 팔레스타인이 평화를 놓고 협상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심하게 훼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독립국가 팔레스타인이 이웃나라 이스라엘과 평화롭고 안전하게 공존하는 것은 오직 양측의 직접 대화를 통해서만 실현할 수 있다는 점을 미국 정부는 계속 강조합니다. 젠 사키 대변인은 지금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은 양측이 건설적으로 협력하고 긴장을 줄여야만 좀 더 평화로운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양측이 주지시키고 격려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사이버 테러란 무엇일까? 왜 비상구는 녹색일까? 우주복 한 벌을 만들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필요할까? 열렬한 과학 세상을 들으시면 이런 물음들에 대한 명쾌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 산하 제트추진연구소는
구글의 웹페이지를 3D 게임으로 변환시키는
열렬한 과학 세상을 여는 뉴스 속 과학 코너에서는 한 주간에 나온 중요한 과학 관련 기사들을 정리합니다.
They are gentle, colorful creatures.
The data has much more information in it than just
집중 탐구 사이언스 투데이에서는 최신 과학 관련 기사들을 알기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 드립니다.
디도스 공격은 이제 트래픽을 많이 받아
아주 사소한 일상의 궁금증을 통한 과학 여행, 생활 속 과학 상식 코너에서는 우리 생활 속에 숨겨진 신비한 과학 원리를 소개합니다. 열렬한 과학 세상 매주 목요일 저녁과 금요일 아침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비오에 월드 뉴스. 비오에 세계 뉴스입니다. 미 중부사령부의 트위터와 유튜브 계정이 해킹을 받아 북한의 옛 군사 지도 등 일부 자료들이 인터넷상에 공개됐습니다. 해커들은 자신들이 이슬람 순위파 무장 세력인 ISIL이라고 자칭하며 미군들을 향해 뒤에서 지켜보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해킹된 인터넷 사회 연결망 트위터 계정엔 수십 명에 달하는 미군 관리들의 전화번호와 이메일, 집주소 등이 공개됐습니다. 또 북한과 중국의 병력 배치와 군사 관련 지도들도 인터넷 게시판에 공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부사령부 관리들은 12일 VOA에 트위터와 유튜브 계정이 사이버 공격을 받았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적절한 대응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이버 공격을 받은 트위터는 세계적인 인터넷 사회 연결망이며 유튜브는 세계 최대의 동영상 공유 웹사이트입니다. 프랑스 당국이 지난주 벌어진 최악의 연쇄 테러 사건 뒤 주요 시설에 만 명의 병력을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장 이브 르드리앙 프랑스 국방장관은 12일 기자회견에서 13일까지 병력을 모두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베르나르 카즈네브 내무장관은 병력 가운데 절반이 프랑스에 있는 700여 개 유대인 학교에 배치돼 경계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이 오는 15일과 16일 프랑스를 방문해 극단주의 폭력 사태 대응 방안을 프랑스 당국과 논의합니다. 케리 장관은 연방수사국, FBI 등 정보 당국에 프랑스 당국과 협력하고 있다며 오바마 대통령은 테러 사건 직후 줄곧 프랑스 당국과 긴밀히 대응에 공조해 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11일 파리에서 열린 국제 극단주의 규탄 관련 거리 행진엔 세계 40여 개 나라 정상과 대표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백악관이 파리에서 열린 국제 테러를 규탄하는 거리 행진에 미국의 최고 입국 관리를 보내지 않은 것은 실수였다고 인정했습니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은 더 높은 고위급 관리를 프랑스에 보냈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앞서 세계 수십여 개 나라 정상과 대표가 참석한 이 거리 행진에 제인 하틀리 프랑스 주재 미 대사와 빅토리아 눌런드 국무부 유럽연합 담당 차관보를 보냈습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이란 핵협상 진행 상황을 평가하기 위해서 14일 제네바에서 무함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을 만납니다. 케리 장관은 12일 회동을 계기로 이란 핵협상이 속도를 내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란과 유엔 안보리 5개 상임 이사국 그리고 독일은 지난 1년간 이란 핵 문제를 놓고 협상을 벌여왔습니다. 당사국들은 이란의 핵개발 포기 대가로 이란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는 포괄적 합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뷰의 세계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쿠바 정부가 12일 현재 53명의 정치범들을 석방해 미국과의 국교 정상화를 위한 약속을 계속 이행하고 있다고 미 정부가 밝혔습니다. 미 행정부 고위관리는 쿠바 정부가 약속을 지킨 건 매우 긍정적인 진전이라며 환영 의사를 밝혔습니다. 미국은 인권단체의 자문을 받아 쿠바 당국과 수감자 명단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미국과 쿠바 정부는 지난해 동시에 국교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 행동에 착수한 상태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해군 잠수 요원들이 추락한 에어 아시아 여객기의 비행 기록 장치, 즉 블랙박스를 인양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당국은 인양된 비행 기록 장치가 곧 수도 자카르타로 이송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 수색 당국의 한 관리는 일단 비행 기록 장치의 초기 분석 내용을 토대로 사고기가 기압의 변화로 인해 바다에 부딪힐 당시 동체 일부분이 폭발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분석 작업이 모두 마무리될 때까지 성급한 추정은 삼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사고기엔 모두 162명이 탑승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지금껏 수습된 희생자 시신은 48구에 머물고 있습니다. 국제경찰 인터폴이 우크라이나 빅토르 야누코비치 전 대통령을 국제수배자 명단에 올렸습니다. 인터폴은 12일 야누코비치 전 대통령이 권력남용과 공금 횡령 등의 혐의로 우크라이나 당국에 수배돼 있다며 적색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인터폴은 야누코비치 정부 당시 일부 전직 관료도 국제수배자 명단에 추가시켰습니다. 야누코비치 전 대통령은 지난해 2월 대규모 반정부 시위 과정에서 축출된 뒤 러시아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 VOA 세계뉴스 김영곤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9370, 9800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은 한반도 시간으로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9시부터 자정까지는 단파 5890, 7235kHz로 방송해드립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kHz,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980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